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한 절 더 읽을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또 부활을 기념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또 기념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기념하는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주님의 부활과 나의 신앙이 어떤 상관이 있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의 삶에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의 부활을 누리는 그런 축복됨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보통 우리는 부활을 맞으면서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를 나누는데 사실 그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 사용하면 매우 잘못된 의미로 전달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 말이 이제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장사되신 날이 금요일이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는 것이라면 그냥 그런 차원에서 이해는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온 우주 역사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냥 매년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말이 그래서 맞지 않는 거죠. 이미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훨씬 더 적합한 말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정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 예배드리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부활로 내가 얻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금요일까지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오늘날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설명하면 예수님은 칼리스테이션 교회들이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죠. 그저께 그 금요일 그 새벽에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고 출동한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히셔서 유대 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무려 네 번을 받습니다. 군사재판 두 번, 종교재판 두 번, 그렇게 해서 네 번을 받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은 3년 내내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율법과 선조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고 자꾸 사람들을 선동한 그런 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반드시 죽여야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판결로 사람을 사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압박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였다는 거짓 진술자를 만들어서 사형 언더를 받아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죄목은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다 하는 것과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목으로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죄목을 갖다 거나하면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말을 했다 공개적으로 그런 것을 거짓 진술자를 세워서 그렇게 사형 언도를 받아냅니다. 빌라도가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그렇다. 그리고 딱 다른 해명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들은 사형을 언도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외에는 왕이 없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르셨거든요. 그래서 거짓 진술을 만들어서 사형 언도를 받아냅니다. 체포 후 반나절 만에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 한 6시쯤 붙들리셨거든요.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히신 경우가 시간이 대략 12시 정도 되는데 그 한 6시간 내에 네 번의 재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받으시고 그냥 정오쯤 그대로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있는 그 골고다라는 언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 형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이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십자가 형틀의 다람에 사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시간으로 약 오후 3시경에 운명을 하십니다. 일반적인 사형인 경우 그렇게 시체를 형틀 위에 며칠 정도 이렇게 놔두는 것이 보통인데 예수님의 경우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날이 금요일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바로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금요일이고 바로 일반적으로는 금요일날 사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안식일 전날 금요일은 예배일이다. 그래서 그날도 굉장히 거룩하게 그들이 지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안 시키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매우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형틀에 매달아 둘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확실하게 죽음에 이르게 한 후 바로 시체를 내립니다. 그리고 동굴을 파서 만든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습니다. 그 후에 되어진 상황에 대하여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62절에 준비일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준비일이란 말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준비일 다음 날 그러면 그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 날 이러면 우리가 금방 이해할 텐데 여기서는 자기들 말한 습관대로 준비일 다음 날 그렇게 표기된 거예요. 62절. 62절서부터 6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보셨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로마 총독에게 가서 군사를 보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당신이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가 살아났다 하면 유대 사회에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니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으로 보았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시체를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가서. 믿었기 때문에 지키라 그랬을까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지키라 그랬을까요? 예,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키라. 시체를 훔쳐갈 수 있을까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확인 사형까지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지켰습니다.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고 예수님의 시체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 염려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서 무덤 비었지. 비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이러면 큰 혼란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진짜 훔쳐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시체를 훔쳐가서 지금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후에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11절서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경비병은 봤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의 시체가 이미 제자들이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해서 그것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AD 60년경이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는 몇 년도죠? 대략 뭐 AD 35년 왔다 갔다 할 정도인데 이게 쓰여진 것은 60년경이고 그 3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소문이 유대사회에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시대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을 사는 시대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 기절설 이런 것도 있어요.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살아나신 거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도둑설도 있어요. 훔쳐간 것이다. 여러분 기절설은 얘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했죠? 예, 창으로 찔러서 피를 다 뽑아내서 확실하게 죽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뼈를 안 꺾었다고요. 보통 확실하게 죽인 후 뼈까지 꺾었는데 완전히 창으로만으로도 운명하셨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고 그냥 갖다 묻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절설은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고 그럼 도둑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도둑설. 여러분 만약에 시체를 도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소문을 막기 위해서 시체를 도둑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도둑할 수 있는 집단이 몇 개의 집단이 될까요? 우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는 집단이 유대인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훔쳐가서 살아났다 그럴까봐 아예 시체 자체를 갖다가 감춰놓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일 수 있어요. 제자들도 시체를 없애놓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집단은 도둑일 수 있어요. 그 시대. 무덤이 오늘 같은 무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체를 집어넣고 돌로 쓱 막아서 1년을 놔두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그 비싼 세마포가 지금은 뭐 세마포가 그게 비싸지 않지만 그 당시 비쌌거든요. 비싼 세마포가 다 썩으니까 누가 쓱 숨어있다가 시체가 들어가는 거 보면 그 이튿날이나 쓱 가서 어차피 시체는 다 썩을 거니까 돌을 밀쳐내고 세마포를 이제 챙겨서 갖다 팔아먹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 세 집단을 한번 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도둑이 진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하면 시체를 훔쳐갈까요? 세마포를 훔쳐갈까요? 시체 끙끙 거리고 갖고 갈 일이 없죠. 그죠? 세마포만 싹 뿌려가면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는 시체는 없어지고 뭐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도둑이 훔쳐갈 일은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다 밝혀진 거고요. 그리고 또 만약 유대인들이 훔쳐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셔갖고 여기저기 나타나시고 사람들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이러고 이제 유대 사회가 술렁술렁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만약에 훔쳐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뻥치지 마, 우리가 훔쳐갔어, 시체 여기 있어. 그리고 딱 꺼내놓으면 더 이상 그런 이야기는 잠잠해질 것입니다. 근데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결국 손을 안 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 한 집단. 누구죠? 제자들. 근데 만약에 제자들이 진짜 훔쳐가서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제자들이 훔쳐갔으면.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제자들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뻥치셨다는 거. 그걸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할 거다, 부활할 거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시체를 갖다 훔쳤어요. 그리고 감춰놓고 그러면 어디 가서 부활하셔서 말을 할 수 있지만 누구는 알 수 있어요. 예, 제자들은 아, 예수님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게 뻥이었구나. 거짓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은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완전히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자기 목숨을 다 내놔요. 근데 만약에 뻥이었다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죠. 예. 조금 더 그 부분을 좀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어떤, 이건 부활이 아니다라고 입증할 만한 사람들이 다 입 다물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으로 가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을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나간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예, 군사들이 다 쩔은 거예요.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 지금 7절에 보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 얘기했거든요. 제자들이 갈릴리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왜 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날 샜다 생각하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자기가 따르던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 이제 날 샜구나. 아,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가서 뭘 해야 돼요? 예, 고기 잡아야죠. 자기 직업을 다시 찾아야 되니까 갈릴리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주님이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를 맞을 거다. 가서 전해라. 그 말씀을 하셨고, 실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일주일 정도 후에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고기 잡는 데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을 때 그 고기를 더 많이 잡게 하시고, 그래서 같이 생선을 잡수시고 이런 일이 있으셨어요.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켰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던 대로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시체를 찾으러 왔던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고 곧이어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 연합예배 때 그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엠마오 마을로 향하고 있던 두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이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 후 한 40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한 10번 정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모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부활을 의심하던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게는 당신의 상처난 그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심으로 당신이 진짜 부활하셨던 것을 그렇게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약 500여 명이 보는 앞에 일시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논증할 때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 500여 명이 지금까지 살아있다.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보다 이 사도행전이 먼저 쓰여졌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할 때 이미 벌써 그 500여 명 중에 대다수가 지금도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게 가짜였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죠? 다 나서서 뻥이야, 뻥이야, 그러고 얼마든지 얘기를 할 텐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은 그 부활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논증을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렇게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왜 기독교는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사건을 굳이 안 넣어도 될, 혹은 어떻게 보면 안 넣었으면 훨씬 더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소개하기 수월하였을 죽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입증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을까요? 왜? 혹시 여러분은 부활절이 되면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 이해되지 않는 말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냐 이겼습니다. 솔직히 저는 종종 부활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만으로도 혹은 나타내 보여주셨던 많은 이적들만으로도 신앙이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데 왜 우리 이성이 수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신화 속에서나 등장할 만한 부활을 덧붙여 놓으시고 그것을 믿으려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고 완성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고 기독교 신앙의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우선 제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판단되고 신앙할 만해서 예수님을 3년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여타 종교의 삶을 사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 언제나 그렇듯이 그 모든 신앙 행위는 왜 그러냐면 모두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타 종교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셔야 할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들었어요? 귀 등 너머로, 등 너머로 들었어요. 흘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주로 관심을 가졌어요? 많이 먹여주시고 살려놓으시고 뭐 이런 것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귀등 너머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들은 날샜다. 그리고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을 하고 또 자기 직업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갔죠. 예수님이 잡히시자 바로 그 시간에 다 흩어져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신앙하고 따라다녔던 그 3년간의 신앙생활은 여타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변합니다. 무려 3년을 함께하면서도 변하지 않던 그들이 불과 예수님 사후 두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60일 정도도 안 지났는데 그들이 완전히 변합니다. 예수님을 처형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까지 처벌하려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 시대 당연한 현상이죠. 그죠? 예수를 전하던 그 복음을 전하던 예수님 수괴 머리를 쳐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까지 뽑아내야 돼요? 예, 그 밑에 그 졸개들까지 싹 다 뽑아내야 그들이 생각할 때 아 이제 유대교가 안전하겠다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예수님 딱 처형하니까 그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당연히 제자들이고 따랐던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유대인의 심장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다가 다시 어디를 향해서 오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구세주였다. 그렇게 드러내놓고 설교를 합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페드로가 그 말을 당당하게 합니다. 돌아가신 지 60일도 안 됐어요. 3년 내내 그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변하지 않던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변합니다. 목숨을 초기와 같이 내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왜 변했을까요? 어떤 원인이 그들을 변화시켰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그것을 왜가 아니라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부활입니다. 부활.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열두 제자 중 한두 사람이 뭐 횟가닥에서 예루살렘 형으로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그러면 아유 제가 충격이 너무 컸구나. 충격이 너무 커서 약간 심적 변화가 일어나서 약간 잘못된 행동을 하는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명 모두 다 그들이 다 목숨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전과 부활 후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부활 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먹고 배부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으로 가겠습니다.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은 열두 제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보십시오.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보셨죠? 전에는 소유를 더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 성도들의 삶은 소유를 더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소유를 나누는 것을 그들이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언제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즉 부활 사건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시작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전에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좋지만 부활을 부담스러워하는 논리에 안 맞는 말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담스러워하고 논리에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처음과 끝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당시 그리스 철학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고대 철학이 생겨나서 고대 철학이 확고피었던 시기가 예수님 당시 이 시대거든요. 그 그리스 철학을 꽃피웠던 지역이 어딘 줄 아세요? 그리스? 아테네. 근데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이렇게 엎어지면 무릎다요, 무릎. 거기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어찌했을지 생각이 되시죠? 예, 굉장히 사유를 깊게 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사유하고 생각하고 생각해본 결과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한 모든 말씀은 다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부활만큼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온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 얘기를 누가 듣나 하면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듣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우리 앞에서 제가 봤지만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그가 살아나서 나타나셨다. 내가 변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바울의 논리거든요. 바울이 어떻든 사람이에요. 바울이 왜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표현했을까요? 예수가 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좀 뻥치는 사람들이니까 사회를 혼돈시키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은 정말 없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변했잖아요. 어떻게 변했죠? 부활하신 예수를 그가 만나잖아요. 만나고 그가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변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설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과연 뭐라고 설득을 했는지 제가 읽었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논리를 좋아하는 여러분들의 습성에 딱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설명을 더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읽고 잠시 결론을 지은 후에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2절에서 19절 뭐라고 변론하는지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네. 바울이 이런 얘기를 부활은 당연히 사실이지만 그 부활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바울은 그 당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들이 실제로 우리가 믿은 모든 믿음이 완성되고 그 주님의 부활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오늘 내 믿는 믿음이 사실성이 있는 거다. 현실성이 있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칫 잘 생각하면 그 부활이라는 것을 왜 기독교 신앙에 덧붙여갖고 이렇게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믿습니다 하는 것이 가끔씩 흔들리게 만들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수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구원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잔뜩 말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러면 그 후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냐고요. 단지 불교가 믿는 불교 신앙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불교 신앙은 신의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건 사상의 종교라고요. 사상의 종교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사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신의 종교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은 믿을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must,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 믿어지는데 아니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여러분의 제자들이 변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여타 다른 종교의 신앙과 하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어떤 절대적인 힘을 의지해서 오늘을 사는 내가 그 힘을 덧입는 것뿐이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오늘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분이 원하시면 내 것을 내놓을 수 있고 그분이 원하시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이것을 누가 몸으로 보여줬느냐?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믿느냐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믿느냐 맞느냐의 문제라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윤리와 종교를 따르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분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삶이라고요. 무슨 어떤 극기를 하고 어떤 수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생각을 그분의 뜻에 맞추고 행동의 습관을 그분의 뜻에 맞추고 내 인생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것, 그리고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내 삶에 간섭하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때로는 내 삶을 막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틀기도 하시고 방향 전환을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에서 그렇게 간섭하신다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이것은 경험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의 그냥 사관입니까? 논조입니까? 논리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만나는 삶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주님과 그런 동행하는 삶이 있습니까?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구하셔야 된다고요. 아직 없다.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찾으라. 그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주로 그 말을 어디다 써먹어요? 세상 것을 더 많이 추구하는 거 얻는데 그 문장을 쓰는데 주님은 그 뜻으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당신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신앙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라고요. 찾고 두드리라. 주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주님, 난 그 살아계신 당신과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당신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시라고요. 이것을 경험하셔야만 진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사변에 머무르게 맙니다. 좋은 말씀, 귀한 말씀 들으러 교회 다니는 거라고요. 어려움이 오면 다 떠나죠. 그죠?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다 내려놓는다고요. 왜? 부활신앙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진짜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면 오늘을 사는 내 삶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부활신앙은 할 거냐 말 거냐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머스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성도라면 다 경험하고 살아계신 그분과 한번 만남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하십시오. 아직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해보시라고요. 그분을 찾아보시라고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윤리와 도덕 차원의 예수를 믿으시렵니까? 윤리와 도덕 차원의 예수라면 저는 제가 목사로서 기독교를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되잖아요. 매주일 나와야 되잖아요. 불교는 안 그래도 됩니다. 안 그래도 됩니다. 어쩌다 한번 가면 되거든요. 어쩌다 한번. 제가 불교를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는 이 아까운 시간, 모든 시간을 내려놓고 주일날 다 여기 나와서 앉아있 계시냐고요. 세상에 것 더 많이 가지려고? 천만의 말씀이요. 살아계신 그분 앞에 나오는 거라고요. 이런 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은 손해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방탕하다는 것은 술 먹고 뭐 밖에 나가서 뭐 일탈을 하는 행위, 그것을 방탕하다고 말하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탕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방탕을 하는지 몰라요. 왜 그분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어느 선에서 머물러면 됐습니다. 그저 좋은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냥 듣기에 좋은 말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 그저 내가 그냥 건강하게 살 만한 그런 정도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리고 단지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좀 구할 때 그저 내 필요를 채워만 주십시오. 그 수준에 머무르고, 이건 방탕한 거래.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을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데, 역사적 사실인데, 오늘 내가 그것을 논리에 맞아, 안 맞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언제까지 그러고 앉아 있을 거냐고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변했고, 모든 사람이 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그전에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은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확인했듯이 다 끄집어 내놓고 다 나눠주고, 예, 그리고 주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다 내놓고 다 흩어졌습니다. 역사의 현실 아닙니까? 역사의 현실 아니냐고요. 그건 니들이 말하는 기독교 역사라고요? 무식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왜냐하면 터키를 가보시고 이 소아시아 지역을 가보시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거기까지 와서 전부 순교한 그 지역들이 지금도 다 교회들이 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흔적들이. 근데 오늘 공부도 안 하고 그게 어떻게 그러냐고요. 어떻게. 어떻게 그들이 거기까지 자기 발로 가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을 수 있냐고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것이 역사의 현실이라고요. 신앙의 현실이 아니라 역사의 현실이라고요. 그, 저, 터키 역사가 그걸 이야기하고, 뭐, 그 지역 역사가 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고대 유물로 다 남아있어요. 네, 다 남아있어요. 단지 시간이 흘러서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을 뿐이지, 그들이 만들어서 전했던 교회, 그 흔적들은 다 있다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흐른 이 시간에도. 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안 믿어져. 이러는 것은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낭비하지 마시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주님 부활하셨으면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생활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변했습니다. 지금 내가 그게 믿어져? 절대로 안 믿어져? 하는 사람이 이 안에 있습니다. 제가 알죠. 예. 근데 그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변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 믿는 그 빌립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서 뭐라고 했어요? 마땅히 잘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바울도 변했어요. 그런 바울도 변했다고요. 베드로,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만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이방의 문을 연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열었습니다. 예. 베드로가 먼저 열고 사울을 허락을 하고 보내고 그랬습니다. 사울은 자기 목숨을 초기와 같이 내놓고 나가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 여타 종교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윤리고 도덕이고 철학이고 그 수준에서 머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철학 종교가 아니고 윤리 종교가 아니고 선한 것 많이 하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렇듯서 방탕한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낭비하는 거고 방탕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오늘 이후로 여러분 그 기도하십시오. 주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흔적을 주십시오. 예, 한번 해보십시오, 그 기도.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 그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후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도 한번 구해보시라고요. 때로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나 경험하시라고요. 경험해보시라고요.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지 사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안 미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오직 세상 것을 위해서 또 그분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의심은 되고 단지 선하고 착하고 도덕적이고 이런 차원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신앙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활신앙을 요구하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부활절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복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